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찌하여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사건을 그저 역사의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니 미래에 일어난 날 사건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다 합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증언의 바로 직전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계속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주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우리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족보를 정리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큰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창조하신 이후로 그 순간에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에 잊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깨달아 알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건의 증언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 난 못 믿어 이러는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쉽게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에 두려움을 경험하는 현실 이 현실은 이날 이 요한복음 20장에 증언된 이 사건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있었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위로가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이제 저들의 수장을 죽였으니 저들의 머리를 잡았으니 몸통쯤이야. 그들은 두려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한 번도 누가 예수께 먼저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항상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들이 문을 닫아 잠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그 일상적인 너무 익숙한 평안의 인사인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이 너무도 익숙한 그 평안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 말씀 우리 거꾸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잘 못 알아본 거죠.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자기들 가운데 서 있는데 문은 분명히 닫아 있었어요. 열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쑥 들어왔던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자기에게 손과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 전에 봤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뜻 같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제야 주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하더라.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훨씬 더 관찰적인데 누가의 증언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부터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사람이 아니고 이 천사가 혹은 영적인 존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이때는 손과 옆구리가 아니고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제 알아본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겠어요. 아직 믿지 못함으로 놀랍게 여길 때 여기 기가 막힌 증언이 나오는데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 부활의 위대한 증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뒤에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될 변화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몸에는 회복된 물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 보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부활할 우리의 몸에 이런 물성, 피지컬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성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르게 회복된 물성이에요. 완전케 된 물성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어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그냥 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새 사람의 그 몸은 새로운 질서를 가졌기에 지금의 물성을 넘어서는 회복해 되는 완전케 된 물성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처음에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가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알아봤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상처는 언제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사건에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사건에 있었던 것은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일어난 그 몸의 변화가 부활한 이후에 그 몸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으로 전혀 새롭게 변화될 새 몸을 가질 거지만 우리에게는 연속성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안신기라는 존재로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으로부터 어긋나 있지만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안신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안신기와 영광스럽게 된 그 안신기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을 거란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 헤어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부활하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온전케 된 몸을 가지게 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연속성이 있을 거라는 이 신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증거, 그 상처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본체는 영원토록 존재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도 요한이 그가 반모섬에서 그의 영이 열리고 그의 눈이 열리어 볼 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찬송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때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뭐냐면 양이 죽을 때 목베임을 당할 것 같았던 그 뜻의 단어예요. 그가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어린 양을 봤는데 그가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가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두루마리를 건네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찬송이 선포되는데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좌 옆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들어 이제 인봉을 떼시는 그가 그 몸에 죽임을 당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 그 어린 양이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어린 양이라는 증언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보면 보좌를 둘러싼 내 생물과 24장로와 하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천과 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아멘. 옳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될 때가 두려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을 하실 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성벽처럼 내 앞에 두고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상처로 남겨두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 상처를 통하여 제자들이 알아봤을 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평강의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예언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 상황이 모든 내 형편과 환경이 두려움이 없도록 바뀌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움이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예언적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21절에 다시 한번 선언이 돼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반복은 강조거든요. 두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선언은 이들을 파송하시는 것과 같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평강의 선언은 예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새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다 완성하신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 긴장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 그들 가운데 증거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평강한 거예요. 잘 모르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증거가 있을 때 확신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일으키셨다는 확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 때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이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증언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을 증언하고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이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함께 확인한 바 된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잖아요. 평강인 거죠, 이게.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는 것은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뒤에 나도 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그대로 똑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할 때 이 보낸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보냅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17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보고를 올리시는데 어떻게 보고를 올리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완료된 일로 완수된 일로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보고하시냐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일을 내가 이미 다 complete, finish,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라고 완수된 일로 보고하신다고요? 이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요.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거로 보고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세우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이 증언하는 바에는 이런 그 헤아림이 있어요. 내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제자들은 아직 겪어야 할 일이에요. 여기 그거와 마찬가지로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내었고 이것도 완료된 사실로 보고하신다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결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그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보내심을 입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금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뭐라고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훅 하고 숨을 내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죠.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숨결, 그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새 사람의 원형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시면서 제자들을 내가 이렇게 보내심을 입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은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시는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입는 이 파송의 사건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언과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분명하게 그 일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이 사실의 의미를 확인해 주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의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의미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부활은 여러분과 제게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다가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 후에 참여하는 미래의 사건이 그러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산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예수님이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하심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요. 그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그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로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의 사건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에는 본질적으로 예수의 부활에 지금 참여하는 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것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제 2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 사죄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가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 선언이 그의 치유의 혹은 기적의 사건으로 현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권한을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죄 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우선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일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죄사함의 권세를 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권한, 자기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이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권세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에 충실한 것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에 충실하게 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있는 권한이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들의 선언이 비로소 힘을 가진다고요. 이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의 선언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 너희에게 한 일을 맡긴 일을 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한 것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따라 행하는 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너희들이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난 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긴 당연하지. 원래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그 일은 원래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다만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다만 이 무익한 종이, 능력 없는 종이 다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주님이 증거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너희가 새롭게 지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이미 이루고 증거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할 일에 순종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뭐라고 고백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이 그리고 그의 권능이 그의 영광이 육신의 죽음 너머의 미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날마다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그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오늘에 살아가는 그의 삶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의 양식이 그러므로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오늘의 삶의 현실로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꺼이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부활하신 권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올 부활이겠지라고 애매하게 막연하게 희망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의 부활하심과 승기하심의 영광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의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입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의 메신저가 됨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다만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을 삽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부족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에 쉽게 넘어지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여 택하셨사오니 부활의 생명으로 붙잡아 내게 분리될 수 없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빚으셨사오니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소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한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요, 저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내 혈육도 아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깨어나게 하신, 중생하게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것은 주의 부활로, 주의 부활과 승귀하신 것의 연합함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후로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과 권능에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